공자의 세상에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있습니다. 옳은 것은 살려야 하고 그른 것은 없애야 한다고 공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공자의 이분법은 배제의 논리입니다.
장자의 세상에는 큰 것과 작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큰 것만 살리고 작은 것은 없애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은 그저 작은 대로 있을 뿐입니다. 다만 매미와 비둘기처럼 붕새에 냉소를 보내는 대신 언젠가 구만리 하늘로 치솟아 오를 그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전일기의 명로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네. 흔히 우리가 흑백논리라고 하잖아요.
흑백논리요. 네네.
또는 뭐 이분법이라고도 하고.
네.
옳으냐, 그르냐.
네.
그러니까 흑과 백을 적당하게 섞으면 회색이 되잖아요.
그렇네요. 회색.
그래서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닌 사람을 회색이라고 하고 회색분자라고.
그렇네요, 그렇네요.
했었죠.
네.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도
회색이에요?
아니고 저도 아니고 두리뭉실하게 눈치 보면서.
사실 근데 세상에는 회색도 많거든요.
그렇죠.
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꼭 이거나 저여야 되나요?
네.
이씨거나 저씨가 되나요?
이것이나 저것이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어떻게 보면 적이 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저도 그냥 중간이 좋아요.
근데 참 우리는 역사적으로 북 아니면 남,
네.
뭐 흑 아니면 백 이런 것에 적 아니면 우리 편.
네.
너무 편가르기를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초등학교 때도 항상 이 선 넘어오면 안 돼! 이런 거부터 배우고.
그거하고는 좀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 지금 여기가 그렇습니다. 어딘지도 모르겠네요. 네.
자, 오후 4시 고전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고전 읽기에 참여하시려면요. 문자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그리고 스마트폰 반디 어플,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고요. 고전읽기 홈피는 인터넷 검색창에 고전읽기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2013년 12월 9일 월요일에 고전읽기입니다. 장자가 이제 2주차에 접어들었거든요.
네.
일주일 정도 장자랑 친구해본 느낌 어때요?
처음에는 그냥 쳐다보기도 싫었거든요. 장자. 왠지 너무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장자
그래요?
하면 어렵게 느껴졌는데 접해보니까, 이분 괜찮아요. 이분이 굉장히 어려운 분인 줄 알았는데 쉽게 잘 소설처럼 풀어서, 저 같은 애한테 딱, 떠서 먹여주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네.
정말 타임머신이 있다면 가서.
네.
타고 가서 만나보고 싶어요.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그러게요.
그러니까 상상력을 동원해서 읽는 거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네네.
장자 선생님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들이.
네.
근데 뭐 대놓고 처음부터 권과 붕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러진 않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아예 이라봐. 내가 얘기해 줄게. 재밌는 얘기지. 옛날 얘기해 줄게. 이러면서 그러니까. 얘기를 했을지 않았을까.
네네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시대를 거쳐오면서 점점 쉬워지기는커녕 점점 더 어려워진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살짝 건방진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자, 일주일간 장자를 읽은 결론. 장자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장자는 이 장자책은 뭐 같아요?
장자는 제가 봤을 적에 구속받는 걸 싫어해.
자유인?
자유인이다. 때로는 방목 상태로 풀어놔야 되는 양이다.
그렇군요. 양이다. 방목 상태.
어때요, 선배님은?
아주 좋습니다. 저는 장자는 네. 바람둥이다.
바람둥이? 그래요?
네.
그 생각을 못했어.
왜요?
바람둥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제 조금 장자 좋아지려고 그랬는데 바람둥이라 그러니까 좀 그렇네.
장자가 왜 바람둥이냐면
네.
생각의 바람둥이.
사상의
바람둥이.
그렇네요.
하나의 신념이나 하나에만 얽매이지 않고
네네네.
자유롭게 사상을 오가는 그런 의미에서 바람둥이.
또 그런 식으로 하니까 또 그런 것 같고 그러네요.
여러분은 장자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지요.
네.
장자 읽기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스스로
네.
자기 점검 한번 해보시고 나서 남은 절반 저희들과 함께 달려가 보시죠.
지난주에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머나먼 길을 언제 가나 했는데 시작이 반이라고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죠? 가뿐하게 시작해볼게요. 오늘 키워드는 뭔가요?
뭐 키워드라기보다는 오늘 이제 자주 등장할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원숭이. 원숭이 좋아하세요?
원숭이 좋아하죠. 저는 옛날에 왜 그런 거 삶의 체험 현장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원숭이 학교 갔다 왔거든요.
아, 그래요?
원숭이가 세상에서 그렇게 야갔는 줄 몰랐어요.
훈련시키고 막 이러는데.
그럼요. 걔네들은요, 이렇게 옷만 딱 이렇게 갖다 대면 지들이 알아서 옷을 싹 입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서 앉아요. 책상이 있는데. 예,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출석을 불러요. 명로진! 이러면 어서 원숭이가 손을 이렇게 들어요. 명로진 왔고, 권진영! 이러면 또 조그만 원숭이가 이렇게 손을 들어요. 권진영 왔고.
그 알아듣는다는 거네요.
예, 되게 영악하고 엄청 영리해요. 똑똑하고.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여기에 그 원숭이가 등장합니다. 장자에.
네.
근데 장자에 등장하는 원숭이는 조금 미련하거나 너무 그 까불다가 망하는 케이스.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근데 사실 장자에는요 원숭이 말고도 뭐 학도 있고 지난주에도 뭐 말했지만 오리도 있고 뭐 별의별 동물들이 다 등장해요. 왜냐하면 동물의 세계는 사실은 인간 세계의 축소판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니, 말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
인간의
것 같아요.
인간의 세계가 동물의 세계의 축소판이네요.
그렇네요.
다시 말해보니까.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오늘 읽어볼 이야기는 원숭이가 등장하는 우화인데요.
네.
제목이 조삼모사예요.
조삼모사.
우리가 알고 있는 고사성어 조삼모사 그거 맞죠?
맞죠.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원숭이 치는 사람이 이제 원숭이한테 도토리 주면서 한 얘기잖아요. 조금
네네.
이따 저희들이 읽어드릴 거예요.
네. 조금 이따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의 퀴즈 한번 드릴게요. 조삼모사 이야기에서 주인이 원숭이에게 준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바나나, 2번 도토리, 50원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첩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어떻게 힌트 좀 주실래요?
아니 바나나는 좋아하는 거니까 원숭이가
그러니까요.
네, 잘 바나나, 먹죠.
그럼요.
그러다 뭐 또 늘 그것만 먹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별식도 먹어야 되고. 그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자, 장자는 조삼모사의 원숭이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장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물이 본래 하나임을 알지 못하고 죽도록 한쪽에만 집착하는 것을 일러 아침의 셋이라 한다. 아침의 셋이 무슨 뜻인가? 원숭이 치는 사람이 원숭이들에게 도토리를 주면서 아침의 셋, 저녁에 넷을 주겠다고 했다. 원숭이들이 모두 성을 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그러면 아침에 넷, 저녁에 셋을 주겠다고 했다. 원숭이들이 모두 기뻐했다. 명목이나 실질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도 원숭이들은 성을 내다가 기뻐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인은 옳고 그름의 양극을 조화시킨다. 그리고 모든 것을 고르게 하는 천균, 하늘의 고름에 머문다. 이를 일러 양행, 두 길을 걸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원숭이를 갖고 논 거네요. 근데 사실 사람도 여기 나오는 이 원숭이 같을 때가 있지 않나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네. 원숭이 기르는 사람이 원숭이한테 너희들 앞으로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줄게. 그렇게 원숭이들이 막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알았어 알았어 그럼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줄게. 막 좋아했단 말이에요.
네네. 나도 그럴 때가
한
있는 거
한 개그맨의 표현에 의하면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원숭이들
애매합니다.
하루에 주는 양은 똑같은데 참 이상한다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근데
이상하네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죠. 일을 할 때
네.
자 지금 이 일에 대한 당신의 대가가 100만 원인데 일단 내가 일 시작할 때 50만 원 주고 일 끝날 때 50만 원 줄게. 그럼 예 알았어요 이러잖아요.
네네.
아, 기분 좋게 내가 일 시작할 때 80만 원 주고 끝날 때 20만 원 줄게. 그럼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럼 좋지. 먼저 받으면 왠지 좋은 느낌이 들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은데도 참 나도 원숭이구나. 원숭이가 난지 내가 원숭인지.
야, 그거 장자의 호전몽이 생각나네요.
그러니까요. 아침에 셋, 저녁에 넷이나 아침에 넷, 저녁에 셋이나 합이 일곱이니까 마찬가지라는 게 장자 얘기인데요.
장자 얘기인데 네. 사실 그걸 보면서 저는 한때 2010년도 10월인가 그 독일의 베를린에서 벌어졌던 브라질하고 아, 브라질 월드컵 유럽 예선.
네.
독일하고 스웨덴이 경기를 했었어요, 그때.
독일하고 스웨덴. 네,
독일하고 스웨덴. 그때 제가 그걸 봤는데, 독일이 전반전에 세 골 넣고 후반 들어서자마자 또 골을 넣은 거예요. 독일이 4대 0으로 앞섰단 말이에요, 스웨덴을. 그러니까 그게 독일에서 벌어진 건데, 독일 관중들 막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이겼다.
네.
아니, 축구에서 4대 0은 뒤집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후반 시작하기, 십몇 분까지 4대 0으로 이기고 있었으니까 뭐 독일 관중들은 이제 게임 볼 것도 없다 그랬는데 후반 16분 스웨덴이 첫 골을 넣었어요.
네.
근데 또 19분에 또 골을 넣었어요. 4대 2. 후반 31분에 스웨덴이 또 골을 넣은 거예요. 아, 4대 3.
그러니까.
이때부터 독일 관중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루즈 타임 2분 남았어. 그래서 다 끝날 무렵에. 야, 다행이다. 이제 이겼구나 하는데 스웨덴이 또 골 넣네.
와, 참.
4대 4.
4대 4.
넣자마자 심판이 휘슬을 딱 울리면서 경기가 종료됐어요. 근데 그 순간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독일 관중들하고 독일 선수들은 다 땅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맞아.
이럴 수가. 스웨덴은 막
난리가 났지. 잔치 났지.
뛰면서 개탔지. 마치 이긴 것처럼.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점수는 몇 대 몇이야?
4대 4 동점이죠.
우리가 원숭이랑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잖아요.
아, 그렇네요. 원숭이.
결국은 4대 4인데.
나는 원숭이였어. 또 오늘 이런 교훈을 얻게 되네요. 여러분, 저는 원숭이였어요.
아이고.
사실은 이 조삼모사 원숭이 얘기가 장자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면서요. 어디서 베껴왔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조삼모사의 원전은 열자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그래요. 열자.
열자에.
뭐 제가 이 장자를 하면서 드리는 얘기는 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 뭐 작가 선생님이 적어준 것도 있고 또 여러 그 학자분들이 연구해 놓은 거 여기저기서 이렇게 훔쳐가지고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저 조삼모사 얘기를 드릴 때 그런 말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요?
예를 들면 권진영 씨가 다이어트 전문가시니까.
아, 뭐 꼭 그렇진 않지만.
아니, 책까지 내셨는데.
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세 그릇하고 저녁에 한 그릇 먹는 거하고
아침에 세 그릇
아침에 한 그릇 먹고 저녁에 세 그릇 먹는 거하고 다르지 않나요?
다르죠. 왜냐하면 활동하는 시간에 좀 더 많이 섭취하고
칼로리 이제 소모를 해야 되니까.
잘 때는 이제 조금 먹고 자야지. 그때도 막 때려 먹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런 느낌.
느낌 알겠네요. 네. 그럼 여기서 열자의 조삼모사 원숭이 얘기를 직접 읽어보도록 할게요.
송나라에 원숭이를 기르는 저공이 살고 있었다. 그는 원숭이를 좋아하여 여러 마리를 기르고 있었다. 그는 원숭이의 마음을 잘 이해하였고 원숭이도 또한 저공의 마음을 잘 이해했다. 그는 자기 집 식구들의 생활비를 줄여 원숭이의 욕망을 만족시켰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그의 생활이 궁핍하게 되어 원숭이의 먹이를 줄이려고 하였으나 원숭이들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을까 봐 걱정을 했다. 그래서 먼저 원숭이들을 속여 이르기를 너희들에게 도토리를 아침에는 세 개씩 주고 저녁에는 네 개씩 주면 만족하겠느냐. 그러자 여러 원숭이들이 일제히 일어나 성을 내었다. 그는 조금 있다가 말하기를 그러면 너희들에게 아침에 네 개씩 주고 저녁에 세 개씩 주면 만족하겠느냐 라고 말했다. 그러자 여러 원숭이들이 일제히 엎드려 기뻐하였다. 대체로 물건을 가지고 지혜 있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농락하는 것은 모두 다 이와 같다. 성인이 자기의 지혜로 여러 어리석은 사람을 농락하는 것도 또한 마치 저공이 지혜로 여러 원숭이를 농락하는 것과 같다. 명목과 실질에 이지러짐은 없다. 단지 그 부림에 따라 기뻐하거나 성을 내는 것이다.
이건 뭡니까? 뒤에 붙어있는 얘기만 조금 다르고 거의 똑같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열자의 열자라는 책에 이미 조삼모사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열자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원숭이 기는 사람들이 원숭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숭이들이 처음에는 성을 내다가 나중에 좋아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농락하는 거와도 비슷하다. 그런데 성인이 일반 백성들한테 하는 것도 똑같다.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이 또는 그 어떤 그 위대한 사람들이 네네. 평범한 사람들을 갖고 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원숭이고
네.
신이나 성인이 이 바로 원숭이 기르는 사람이다.
아.
라고 아주 그냥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럼 장자는 왜 이 뒷부분은 그대로 갖다 쓰지 않은 걸까요? 똑같이 베꼈으면 티날까 봐 그랬나?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 이분이 남분이네. 이분 진짜 똘똘하시네.
아니 그러니까 저도 네. 참 의문스러운 거는 열자가 장자보다 좀 앞선 세대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쓴 거를 그 에피소드는 그대로 갖다 썼어요.
그대로 써놓고.
쓰면서 뒤에 해설은 자기 해설을 자기 말을 딱 붙인 거죠.
아, 우리 열자의 신은 냉혹하고 무서운 신이고 장자의 신은 따뜻하게 포용하는 신인가 봐요. 그럼 결국 장자의 조삼모사 원숭이를 가지고 우리한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건 알 수 없어요.
며느리도 모를까요?
네,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네.
이 조삼모사의 그 뒷부분, 그 뒷부분에 무슨 네. 천균이니 양행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그 뒷부분에 대해서 해석한 것을 제가 사실은 좀 시간이 남고 심심해서 많은 번역본을 봤는데
네.
어쩌면 그렇게 얘기가 다른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앞에 그 원숭이가 그 아침에 셋 저녁에 넷을 준다고 해서 성을 내서 아침에 넷 저녁에 셋을 주겠다 해서 기뻐한 것까지는 같은데
네네.
그 뒤에 장자가 한 이야기들은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나온 이야기들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그 번역하신 분들마다 너무 달라서 사실 저는 그걸 읽어보고 도대체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그렇구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떨 때는 막 두려운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우리가 장자를 정말 완전히 오독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네네.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군요.
무슨 천균은 이렇게 뭐, 하늘이 골고루, 은혜를 베푼다.
네네.
대충 이런 뜻이고, 양행은 두 가지의 길을, 두 개의 길을 걷는다라는 뜻인데, 그런 두 개의 개념이 나오긴 나오는데요, 장자 본문에.
네.
그걸 해석해 놓은 분들은, 너무나 달라서 야 이게 장자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뭘까?
그러냐 궁금해지네요.
네, 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저는 이 원숭이 주인이 참 대단해 보여요. 동물농장에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어쩌면 원숭이를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지 원숭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잖아요.
그건 그렇죠. 응? 네. 그 저 천균과 양행 얘기가 나온 김에
네.
그 한 분 정도의 해설이나 번역을 좀 소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명목이나 실질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도 원숭이들은 성을 내다가 기뻐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인은 옳고 그름의 양극을 조화시킨다. 그리고 모든 것을 고르게 하는 하늘의 고름에 머문다. 이를 일러 두 길을 걸음이라고 한다. 오강남 선생이 풀이한 장자의 뒷부분인데
네.
예, 솔직히 저는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저도 못 알아들었는데 네. 못 알아듣는 게 맞는 거군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갈게요.
네.
음악 어떤 거 들을까요?
바드가 피처링한 정미나의 노래 듣고 오죠.
네.
오래된 이야기.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지혜가 담긴 고전을 만나는 12월. 지난주에 이어 장자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네. 조삼모사 얘기에 나왔던 열자라는 사람 지난주에도 몇 번 이름이 나왔던 사람이잖아요.
네.
자꾸 나오는 거 보면 장자가 이 사람을 꽤나 좋아했는 모양이에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열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이런 논의도 분분해요.
네.
지금까지도.
열자.
그런데 이제 열자라는 사람 이야기를 장자는 장자라는 책 속에서 계속 얘기는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장자라는 사람이 또 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실례지만 대단한 뻥쟁이거든요.
장자가?
예.
아, 그래요?
왜냐하면 실존 인물도 아닌데 그냥 지가 막 써요.
아.
예. 조금 이따가 읽어드릴
그렇구나.
뭐 호자라든지 뭐 이런
네,
사람들
네,
뭐
네, 네.
백학무인이니 뭐니 그거를 자기가 쥐어서 막 써요.
어, 그래요?
예.
아, 진짜 진정한.
그러니까 그게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은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그 자기가 무슨 뭐 목이 긴 사나이 뭐 이렇게 가지고 뭐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청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허구의 인물인 거라는 거예요.
아, 우리 장자 선생님 정말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이군요.
엄청 풍부하고 네. 대단한 스토리텔러예요.
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럼, 사실은 네. 그래서 열자가 실존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만약에 실존 인물이라면 장자보다 한 100여 년 전 사람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장자 속에서는 이 열자가 꽤 그 높은 신선의 경지에 오른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아, 네.
그러니까 뭐냐면 구름이 오면 구름을 타고 다니고 뭐 이런 사람.
와, 그렇구나.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 좀 읽어볼게요. 무당 계암과 열자 그리고 그의 스승 호자의 이야기입니다.
정나라에 계암이라는 신통한 무당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살아남고 죽게 되는 것, 화나 복을 받는 것,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 등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연, 월, 일까지 알아맞히는 것이 꼭 귀신 같았습니다. 정나라 사람들은 그를 보면 모두 도망을 갔습니다. 열자만은 계암을 만나보고 심취하여 돌아와서 스승 호자에게 아뢰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선생의 도가 지극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지금 보니 그보다 더한 도가 있습니다.
호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도의 껍데기만 가르치고 아직 그 알맹이는 가르치지 않았다. 그런데도 너는 내가 가르치는 도를 다 터득했다고 생각했단 말인가? 암탈기 많아도 수탉이 없으면 어떤 달걀이 나오겠느냐? 너는 그 알맹이도 없는 도를 가지고 세상과 겨루어 필경 세상이 너를 믿게 되리라 생각했더냐? 그러니 그따위 사람이 너의 관상이나 보게 된 것이지. 어디 한번 그 사람을 데리고 와 나를 보게 해보아라.
다음 날 열자가 무당과 함께 호자를 만났습니다. 무당은 밖으로 나와서 열자에게 말했습니다. 아, 당신의 선생이 죽게 되었소. 살 수가 없지. 열흘을 넘기지 못할 것이오. 나는 그에게서 이상한 것을 보았소. 물에 젖은 제 상이었소.
열자가 들어와 눈물로 옷깃을 적시면서 그 말을 호자에게 전했습니다. 호자가 말했습니다. 아까 나는 무당에게 땅의 모양을 보여주었다. 싹이 트지만 흔들리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는 모양이지. 그는 분명 나에게서 덕의 움직임이 막힌 것을 보았을 것이다. 또 한 번 데려와 보아라.
다음 날 또 열자는 무당과 함께 호자를 만났습니다. 무당은 밖으로 나와서 열자에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당신의 선생이 나를 만나 병을 고쳤습니다. 이젠 살 수 있겠소. 그에게서 막혔던 것이 트인 것을 보았소.
열자가 안으로 들어가 이 말을 호자에게 전했습니다. 호자가 말했습니다. 아까 나는 하늘과 땅의 모양을 보여주었다. 이름이나 실질이 끼어들 틈이 없고 기운의 움직임이 발꿈치에서 나오는 것. 무당은 분명 나에게서 움직임이 원활함을 조금 보았을 것이다. 또 한 번 데려와 보아라.
다음 날 또 무당과 함께 호자를 만났습니다. 무당은 밖으로 나와서 열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선생은 일정하지 않소. 나는 이제 도저히 그의 관상을 볼 수가 없소. 일정해지거든 다시 한번 보기로 하겠소.
열자가 안으로 들어가 이 말을 호자에게 전했습니다. 호자가 말했습니다. 아까 나는 무당에게 더할 수 없이 크게 비어있음을 보여주었으니 분명 나에게서 균형 잡힌 기의 움직임을 보았을 것이다. 빙빙 돌아 모이는 물도 못이고 괴어 있는 물도 못이고 흐르는 물도 못이다. 못에는 아홉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세 가지를 보여준 셈이다. 어디 다시 한번 데려와 봐라. 다음 날 또 무당과 함께 호자를 만났습니다. 무당은 채 자리를 잡기도 전에 얼이 빠져 달아나 버렸습니다. 호자가 말했습니다. 따라가서 데리고 오라.
열자가 따라갔으나 잡지 못하고 되돌아와 호자에게 아뢰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간 곳을 몰라서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호자가 말했습니다. 아까 나는 그 사람에게 내가 근원에서 아직 나오기 이전에 본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 근원 속에서 나를 비워 사물의 변화를 그대로 따라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바람 부는 대로 나부끼고 물결 치는 대로 흘렀지. 그래서 그가 달아나 버린 것이다. 그 후 열자는 자기가 아직 배움을 시작조차 못했음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 3년간 두문불출하고 아내를 위해 밥도 짓고 돼지도 사람 대접하듯 먹이고 세상 일에 좋고 싫고를 구별하지도 않았습니다. 깎고 다듬는 일을 버리고 다듬지 않은 통나무로 돌아갔습니다. 흙덩어리처럼 홀로 그 형체만으로 서서 여러 가지 엉킴이 있어도 그는 봉한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한결같은 삶을 살다가 일생을 마쳤습니다.
뭐? 아까는 사람이 원숭이를 갖고 놀고 신이 사람을 갖고 놀더니 이번에는 도사님이 무당을 갖고 놀았네요.
그렇죠. 네.
이용당했네 무당이. 네.
여기서는 이제 그 계함이라는 무당이 나오고
네.
열자가 나오고 호자가 나오는데
네.
이 열자를 장자가 사실 뭐 굉장히 호의적으로 써줬어요. 좋아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네, 네.
열자보다 한 단계 위에 호자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열자의 스승.
네.
그런데 이제 호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도 같은 사람 한마디로.
호자는 도 네. 같은 사람.
도인.
거의
그 신선의 경지에 오른 도인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계함은 뭐냐면 무당인데.
네.
뭐 어느 정도 신통기는 있는데 조금 섣부른 무당. 네, 선무당.
그러면은 약간 기가 더 센 사람 옆에 있으면 약간 눌리는 그런 경향이 있겠다.
당연하죠.
네.
그리고 이제 열자는 거기서 왔다 갔다 흔들리는 제자. 그래서 호자 밑에서 열심히 배웠는데
네네.
어느 날 계함을 딱 만나보고 어떤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신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 선생님 참 도가 높으신 줄 알았는데 저 무당은 선생님보다 더 미래도 잘 내다보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호자라는 이 선생님이 야, 네가 그러니까 아직도 못 깨우치고 있는 거야.
그래 그래.
어? 내가 너한테 안 가르쳐주고 싶어서 안 가르치니? 너 지금 바이엘 치는데 내가 스케르초 같은 거 베토벤 같은 거 가르치면 너 칠 수 있어 없어? 이러는 거죠.
네.
열자는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체르니부터 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 그럼 계함을 한번 데리고 와봐. 내가 도라는 게 뭔지 단계적으로 보여줄게. 하고 데려와서 하나하나 깨부수면서 혼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깨달음을 얻고 가서 달라지는 열자의 모습이 참 재밌었거든요.
네.
깨달음을 얻으면 아내를 위해 밥을 짓고 돼지를 사람처럼 대접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저 핸드폰이 울리네요. 아, 여보. 뭐라고?
응?
내가 밥 지어놨는데. 그래. 나 지금 방송 중이니까. 아니, 왜요?
아니, 혼자 네. 굉장히... 되게 바쁘세요. 우리 선배님이 이렇게 설명도 해주셔야 되고 연기도 하셔야 되고.
잠깐만요. 네? 전화 왔다. 꿀꿀아.
꿀꿀아. 꿀꿀아.
네. 그래. 진영이 여기 있지?
응.
왜? 꿀꿀이 저걸 안 줬어? 그래. 좀 이따가 줄게. 죄송합니다.
예. 거기에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깨달음을 얻으면 저처럼 된다는 거죠.
저는 깨달음을 못 얻고 갑자기
죄송합니다.
전 삼행시가 떠올라요. 삼행시.
삼행시가 뭔데요?
멧돼지 삼행시. 운을 띄워주세요.
멧.
멧돼지야.
돼.
돼지가 너보고 뚱뚱하대.
지.
지는?
꿀꿀이에서 여기까지 왔네요. 이야, 멧돼지 3인치까지.
좋습니다. 자, 근데 이 장자에 왜 이 열자라는 인물이 깨닫고 나서
네.
도를 깨달음에 이르고 나서 도의 깨달음에 이르고 나서 어째서 아내를 위해 밥을 짓고 돼지를 사람처럼 대하고 세상 일에 좋고 싫음을 구별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자연스러운 그리고 어질고 부드러운 인간의 본성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내를 위해 밥을 짓는 사람이 이 시대에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남자가
그 시대는.
네? 뭐 어떤 뭐 선비라면 선비고 네. 뭐 무사라면 무사였을 이 남자들이 이 2천 몇 년 전에 아내를 위해 밥을 지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아내도 사람이고 인간이고 아내에 대한 애정과 배려와 그 어떤 휴머니즘이 있으면 아내를 위해서도 밥을 지을 것이고 돼지를 사람처럼 대접한다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생명체니까.
동물도 생명체가 생명을 가진 동물도 사람하고 똑같이 귀하다고 생각하고 세상 일에 좋고 싫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참 장자 선생님이 참 부들부들하네. 응?
요거를 썼을 때는 장자 선생님의 부인이 옆에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네.
부인이 옆에서
그러네. 약간 경직됨이 느껴져.
곧 좀 고쳐요. 예? 이랬지 않았을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깨달음을 얻고 돌아가서 이웃을 위해 밥을 짓고라고 썼다가 장자 부인께서 여봉 내 얘기도 좀 넣어야지 해서 죄송합니다. 아내를 위해 밥을 짓고라고 고치지 않았을까?
그래. 그런가 봐요. 네, 인간적이죠. 어쨌든 그래서 깎고 다듬지 않은 통나무와 형체가 벗어지지 않은 흙덩어리로 돌아갔다. 이 표현이 아주 멋졌거든요.
네.
막 꾸미고 뭘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 통나무 얘기는 노자 도덕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통나무 이야기가. 네,
이게 도덕경에 나오는 말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말이 상선약수라는 말인데 최고의 선, 최고로 좋은 건 물처럼 되는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도덕경 8장인가에. 근데 거기에는 통나무 얘기도 많이 나와요. 도덕경에. 뭐냐면 제일 지극한 경지에 오르면 통나무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의 반대는 뭐냐면 깎고 다듬은 거. 깎고 다듬어서 인공적으로 다듬어서 아주 벤질벤질하고 예쁘게 만든 목각상 이런 거는 그거의 반대의 개념이고요. 제일 좋은 건 통나무처럼 뚝 잘라가지고 탁 있는 통나무.
소금으로 치면 천일염.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미하지 않고 아무것도 깎지 않고 배우지 않고 그 순수한 자연 그대로의 상태. 보기에는 좀 뭉툭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본래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자연이다. 그것이 인위가 섞여 있지 않은 것이다라고 장자 노자 선생은 주장하는 거죠.
왜 근데 선배님 저를 보면서 얘기를 하십니까?
사람으로 치면 권진영.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소리 한번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장자가 이 열자 얘기를 응제왕 편에 넣었단 말입니다. 네. 응제왕 편은 황제와 임금의 자격에 관해서 쓴 부분인데요. 그럼 이 이야기의 교훈은 아무리 용하다고 해도 점쟁이 믿지 말아라 요건 아니겠지?
어떤
요걸까?
스마트폰 CF를 보니까 이런 게 있거든요.
어떤 거요?
아, 저도 몰라요. 몰라. 아, 저라고 다 알겠어요. 장자가 듣고 싶어서 듣겠지.
아,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네. 아니, 사실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장자가 굉장히 방대한 책이에요. 그거를 뭐 이 세상에 어떤 학자와 어떤 사람이 그 장자가 진짜 2300년 전에 중국 역사에서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거든요. 그 장자가 쓴 책을 쭉 읽어보면 정말 천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데
천재.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 수 있겠어요. 전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공부가 모자라서.
나도 몰라요. 몰라. 네, 그나저나 이 점쟁이 그 뒤에 간판 내렸을까요? 궁금해지는데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삼모사 이야기에서 주인이 원숭이에게 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바나나, 2번 도토리, 50원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무기 먹고 싶어지네 그냥.
무기요? 아우 무기 맛있지. 써서 먹으면 맛있지.
이수영 씨 노래 듣고 갑니다. 휘릴리. 오늘은 장자에 나오는 원숭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삼모사에서 열자한테 잠깐 갔다가 이제 다시 원숭이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네, 원숭이 얘기가 또 나오나 봐요. 이번엔 좀 똑똑한 원숭인가요?
이번에는 똑똑한 원숭이긴 한데 자기가 똑똑한 걸 너무 믿었어요.
아이고.
재주를 뽐내던 원숭이의 최후 어떻게 될까요? 들어보시죠.
오나라 왕이 강을 타고 내려가다가 원숭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많은 원숭이가 오나라 왕을 보고 무서워서 달아나 깊은 숲에 숨었습니다. 그중 한 원숭이는 까불면서 나뭇가지에 매달려 왕에게 재주를 자랑했습니다. 왕이 그 원숭이에게 활을 쏘았더니 원숭이는 그 화살을 재빠르게 잡았습니다. 왕이 시종들에게 서둘러 활을 쏘라고 명했습니다. 원숭이는 화살을 손에 쥔 채 죽었습니다. 이거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다는 속담이 혹시 여기서 나온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 원숭이는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세상 하직하셨네.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뭐 사실 뭐 끝인 거죠.
네.
이거는 사실 그 오나라 왕이 자기가 아끼는 그 안불의라는 신하이자 친척이 있었는데
네.
안불이가 참 사람이 잘났대요.
안불이가.
안불의. 안불의라는 사람인데, 잘나긴 잘났는데 참 오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깨닫게 해줄까 해가지고 같이 이제 강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네. 신하들과 같이 원숭이가 많은 산에 간 거예요. 그 중에 아주 잘난 척하는 원숭이가 있었어요.
이렇게 네.
활을 쏘면 샥샥샥 피하면서. 근데 다른 원숭이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 원숭이 혼자서 활을 쏘면 오나라 왕이 활을 쏘면 피하고 한 손으로 잡기도 하고 다시 던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하들에게 명령을 한 거죠. 저 원숭이를 집중 사격해라. 그래서 고슴도치처럼 화살을 맞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그렇군요.
모습을 보게 한 다음 안부리한테
네.
부리야 봤냐? 사람이 너무 까불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 말을 들은 안부리가 돌아가서 3년 동안 조용히 공부를 해서 큰 덕을 쌓고 겸손해졌다는 거.
원숭이 때문에 예. 안부리가 사람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내를 위해 밥을 짓고 돼지를 사람 취급을 하고
그랬구나. 예. 우리 선배님은 원숭이같이 재주 뽐내다 깨갱한 적은 없죠?
굉장히
워낙
많죠.
성숙하신 분이라.
굉장히 많아요. 예, 저의 인생은 까불다가 깨갱한 것이 저의 인생입니다. 솔직히
말해요.
예.
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좀 잘 될 때는 까불어도 뭐 그래야 되나 봐요.
니는 안 그랬냐? 예,
저도 그랬죠. 저도 옛날에는 저희 엄마가 연예인병이 있다고 너 왜 방에서도 선글라스를 끼니? 엄마 연예인들 이렇게 하는 거야. 알죠?
방에서 왜 선글라스 끼고 있어요?
신인들 막 선글라스 협찬을 너무 많이 해주시니까 예쁜 거 막 끼고 엄마 이거 왜 협찬 받는데 어때? 이러면서 연예인병이 살짝 왔었어요. 예. 그다가 깨갱했죠. 예, 많이
변은 익을수록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다 그러잖아요.
네. 네.
조삼모사에서 시작해서 열자를 거쳐 화살 잡다 생을 막 가만 원숭이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자 그러면은 음악 한 곡 듣고 권진영의 고전 일기로 가보도록 하죠. 김용우가 부릅니다. 모리화.
권진영의 고전 일기 12월 9일 월요일 제목 우리는 원숭이에서 얼마나 진화했을까? 조삼모사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낄낄대며 웃었다. 바보 같은 원숭이들! 이라고 원숭이들을 비웃었다. 그런데 이제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를 봐도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할 것 같다. 왜냐고? 그게 바로 내 얼굴이니까! 인생 60, 아니 이젠 인생 80이지. 42.195km, 2시간 뛰어야 하는 마라톤보다 더 긴 게 인생 마라톤인데 왜들 그렇게 100m 단거리로 뛰는지 우사인 볼트가 황영조 되는 거 아니듯이 100m에서 1등했다고 마라톤 1등하는 거 아닌데 말이다. 지금 잘 나간다고 뻑일 것도 없고 지금 처져 있다고 풀 죽을 것도 없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길게 보고 가자. 오늘은 또 원숭이한테서 한 수 배우네. 인간은 원숭이에서 지냈다고 하는데 인류가 찬란한 문명을 열었다고 하는데 아니다. 우리가 원숭이보다 나은 건 기껏해야 한 뼘 정도도 아닐까? 이번 주말엔 동물원에 원숭이나 보러 가야겠다.
고전일기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국민악기점 스쿨뮤직에서 코로나 통기타를, 낚시대 명가 주식회사 용성에서 낚시대를,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D를 드리고요. 카페 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드립니다.
현암사에서 장자를, 한원에서 장자가 묻는다 누구냐 넌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연말 특별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인디고에서 아름다운 고전 시리즈 세트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연극 안톤 체홉의 사랑과 연극 마흔에 초대합니다. 홈피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도토리죠, 도토리.
네, 도토리였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방송이 끝난 뒤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홈피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일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진아희의 춘향이 님 그리며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전일기의 명로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